안녕하세요. 박형우 형제입니다. 오, 되게 떨리네요. 네. 피아노 의자만 앉아있다가 여기서 보니까 네.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데요. 네. 목사님이 새해 첫날이라 특별한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간증을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이 형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음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예,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쓰기 전에 조금 이제 간증을 많이 하셨던 분들께 좀 팁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거 안 뜨고 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좀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이제 형제님한테 뭐 여쭤보니까 형제님이 유치원생으로 생각하래요. 관객들을. 예, 그러니까 유치원생으로 보고 예. 근데 저는 올라오자마자 다 어른들로 보여서 좀 큰일인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이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의 간증 제목은 변화된 세 가지 나의 모습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가치와 바른 음악에 대한 변화인데요. 그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85년생으로 광주에서 태어났고 2019년 올해로 35살이 됩니다. 처음에 여기 교회 올 때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라고 하니까 저를 놀라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광주 사람이 여기를 네, 아무튼 광주 사람입니다. 네. 가족은 3살 우리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 저 이렇게 네 식구이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여타의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장난도 치고 쌈박질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엊그제 청년부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세 개를 말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어린 시절 저를 나타내는 키워드 세 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게임, 두 번째도 게임, 세 번째 포레버 게임이었어요. 완전 정말 게임에 빠져서 저희가 지냈었어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게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PC방이라는 게 동네에 생겼는데 그 PC방만 있더라도 저의 그 즐거움을 충족시키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국민 게임이죠.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같이 이게 와서 정말 그 둘의 시너지가 저의 혼을 정말 쏙 빼고 빼서 가져가고도 남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서 가면 혼신을 다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중간고사 전날에 위층에 사는 친구랑 새벽에 이제 PC방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야 형우가 불러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그 정도로 A는 좀 무섭게 게임을 한다. 그러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그때도 정신없이 왼손에는 키보드, 오른손에는 이제 마우스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피아노 치는 게 아니에요. 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갑자기 뒤에서 새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한기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하면서 딱 뒤로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미걸렛들을 드시고 저를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이 났었죠. 그때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이후로도 아버지와 쫓고 쫓기는 사투를 벌이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웃을 수만 없었던 게 2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질 정도로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엔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줄이도록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게임이라는 것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게임에 있는 이제 캐릭터는 성장해 가는데 나는 죽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의 친구, 동료 등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나의 부모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서서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21살에 군대에 입대하여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스피커에서 재즈풍의 찬송과 연주가 흘러나왔고 제게는 너무 매력있게 들렸고 그때 재즈 피아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은 바로크 낭만, 그 시대마다 그 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연주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해석도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그 악보에 그려진 누르는 음표, 악상 키워드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재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코드와 멜로디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을 연주한 10명의 서로 다른 뮤지션들의 연주로 들어보면 모두가 제가 다른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즈의 즉흥 연주와 이런 독특하고 풍성한 화성이 저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이제 전공을 하고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전쯤 저를 레슨해 주시는 교수님을 통해 종동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접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와 정말 좋다. 정말 이렇게 쉽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가르쳐준 목사님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이제 보다가 이제 갑자기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살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는 것이라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 편 더 들은 후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바른 구원관을 갖는 좋은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성경이었어요. 네, 성경.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1611년 킹제임스라는 왕이 명하에 만든 성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흠없는 성경이라고 주장하에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든 잘못된 점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사이트에도 들어가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건 왜 이러느냐 따지도 물어보기도 했고 목사님의 다른 설교는 곧잘 들으면서도 1, 2년 동안은 성경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변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흠정의 성경을 보며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찾아보던 중에 이 보존된 성경, 그 근원과 진실을 위해 수많은 증빙 자료를 찾고 연구하며 번역에 힘쓴 사람들을 나의 교만한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애쓴 적도 노력한 줄 내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왜 한편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 쓰고 왜 나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갈라진 두 편 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후 나도 저들과 같이 서서 성경을 바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러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찾아 나가기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이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 질문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 여쭤봐야 질문인지 더 신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이들에 대해 답변하는 분들의 언행에 관해서 느꼈던 것이었는데요. A와 품위를 지키며 질문했던 계실도 계셨지만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심지어 욕설까지 사용하며 흠정의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도 상당했는데 그들의 태도에 반응했던 답변자들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 정말 화가 많이 날 텐데도 묵묵히 참으며 진실된 것을 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굳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고 없고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저였지만 이곳으로 인해 말씀을 읽을 때 문맥적 흐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뀌게 된 건 정치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흠정의 성경을 근간으로 한 바른 교리들이 제 안에 채워지고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버려질 때쯤 목사님이 이제 정치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진 않았지만 굳이 고르라면 그때는 좌파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목사님이 촛불 집회 이제 그런 데를 왜 나가느냐고 말씀하셨고 당시 이제 비선 실세가 최대 이슈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향했을 테라 저는 이제 당연히 거기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격분하며 이제 보던 설교 영상을 제가 꺼버렸어요. 네. 몇 주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몇 년간 들어왔던 바른 말씀과 그 안에서 전하시는 복음 듣는 것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다시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좌파의 휴머니즘을 앞세운 도덕적 허구, 건전한 성윤리 파괴, 인권을 표어로 들고 외치면서 북한 인권을 멸시하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오른쪽의 가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성경의 말씀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옳은 것에 애하고 거짓된 것에 아니와 하는 전해야 할 것을 확실히 전하는 단호한 목회자 정동수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뀌게 된 건 음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전공은 재즈 피아노인데 예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대와 함께 재즈로 편곡된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하였는데 리듬은 너무 신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위화감만 들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예배 시간에 복잡한 리듬, 강박이 바뀌는 리듬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를 통해 예배 안에 바른 음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만 피해야 된다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예배 시간 이후에도 이전처럼 재즈적인 음악이 좋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좋은 음악, 머리 쪽에서만 기분 좋게 멜론드 음악에서 마음 중심 울리는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던 중 재작년 아는 지인에게 배너라는 뮤지컬 공채 티켓을 받았고 평소에 뮤지컬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그렇게 티켓을 받아 그렇게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으로 뮤지컬을 본 기억이 있긴 한데 제가 아 이게 뮤지컬이구나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보러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공연을 너무 재밌고 감명있게 봐서 한 3일간은 이제 뮤지컬 넘버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뮤지컬 넘버는 이제 뮤지컬 안에 있는 곡들을 뮤지컬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곡이 좋은 거예요. 넘버들을 부르면서 아, 나 뮤지컬 배우 한번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딱 3일만. 아무튼 그 뮤지컬을 보면 또 생각이 그 뮤지컬의 발성과 곡들 특징이 굉장히 가사 전달력이 강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만약 킹 제임스 흠정의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멜로디와 가사들을 써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은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까? 바른 말씀의 파워, 뮤지컬의 가사 전달력의 파워. 이 둘의 폭발력을 상상하니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음악회 때 보셨던 그리스도 음악극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긴 해야 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매우 많고 뮤지컬이라 부르기엔 아직 형편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 더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또 귀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길 구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제 3월 처음 사랑침례교를 출석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래 예배당에서 예배전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왔는데 이제 오른쪽에서는 찬양대 챔버랑 인도자분이랑 같이 찬양을 경쾌하게 맞춰보고 있고 예배당 중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즐겁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자체로 되게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곧장 집에 가는 주의였는데 여기 와서는 밤 9시까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도 하는 신기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8년 정도 반주를 했던 터라 1년간은 쉬면서 사랑침례교회 문화도 익히고 성도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모가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온 지 한 달 후 청년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키도 크시고 안경도 쓰시고 인상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자녀도 아주 많으신 형제님 한 분이 수상한 미소를 띄고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형제님 저희 청장년부 부부특성을 하는데 혹시 반주 좀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너무 그 환한 인상에 첫 부탁인데 거절하면 실례가 될 것 같고 그 환한 인상에 노후를 외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음 예배당 피아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몇 달 뒤에 체리티 콰이어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으로 섬기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제 이번 주일에 가면 말씀드려야겠다. 지휘자 형제님께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희한하게 결정을 한 바로 3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장윤철 형님한테 연락이 와서 형제님 전 반주자분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나가게 됐는데 혹시 예배 반주자로 섬겨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길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했죠. 아, 내 운명은 천상 반주자구나. 내 운명은 천상 반주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2018년 마지막 12월 31일 저녁 이제 이건 제가 음악극 카톡방에 올렸던 글이기도 한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보냈던 추억들을 생각하고 새해 인사를 하려던 중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늘왕국에 찬양대가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그 기도가 머릿속에 다시 생각나며 문득 생각이 바른 진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구원받을 혼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거룩함으로 옷 입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교회의 반주자로서의 지금 이 모습이 제가 그 오래전 하나님께 구했던 소망의 모습인 것 같아서 행복과 감사함에 져서 2018년을 마무리합니다. 저번 주에는 잠깐 이제 아주 잠깐 제가 식당 도우미라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형제님이 저를 보고는 웃으시면서 정말 교회가 사람 만들어 사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만든다 사람 만들어. 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지함이 있던 저를 바른 구원관과 바른 성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치로, 마음의 중심을 울리는 바른 음악으로 저를 돌이키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사랑침례교회와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기치 위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덕분인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위에 귀한 교회와 또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